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그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공의와 구원 그리고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과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판이 없는 구원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 없는 하나님의 사랑 혹은 지옥이 없는 천국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 혹은 하나님의 심판 사랑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구원과 심판을 모순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심판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혼을 내지 않고 그냥 아이를 늘 좋게 좋게만 하면 그 아이가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징계와 훈육이 늘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데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구원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화려한 옷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느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세상을 정복하시는 왕과 같이, 아주 당당한 왕과 같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에돔을 심판하시고 보스라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에돔이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형제인데요. 형제인데 어떻게 보면 야곱의 후손들, 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형제, 그 가장 가까운 어떤 민족이 에돔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정복돼요. 다윗이 에돔을 정복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남유다가 약해졌을 때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 편에 붙어가지고요, 바벨론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요엘서, 아모스 성경에 이 에돔에 대한 원한, 에돔 때문에 당한 고통에 대한 토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은 먼 이방인데 에돔은 늘 보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했던 에돔인데 야곱을 형제로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돔이 하나님을 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으로 그렇게 형상화되면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곁에 서 있을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가까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마치 포도즙 틀을 밟으면, 유대인들은 포도즙을 만들 때 포도를 막 따가지고 이렇게 바위 같은 데 움푹한 데 다 넣고 막 밟았어요. 그러면 그 포도물이 막 옷에 튀어서 막 붉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치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세요.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5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서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이사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때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사람, 하나님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붙들어줄 만한 동력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동력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는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제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할 만한 그런 파수꾼 노릇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동력자가 되겠죠. 우리가 땅끝 열방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땅끝 세상 모든 민족을 다 주님께로 불러서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선교의 동력자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동력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심판의 동력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온전하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되겠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확실해지면 그때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가 명확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중에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어렵다. 그렇게 누구나 증언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았을 때 똑같은 세상을 살았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들었다.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누렸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은 거고 나는 하나님께 응답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베드로 전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시는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저리로부터 세상을 심판하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날 이방인들이 혹은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선한 삶을 살아야죠.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들,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는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해야 될 사람인데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세상과 결코 같을 수 없는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 의로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 증인 노릇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할 만한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늘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7절부터 8절은요 심판과 대조되는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7절 한번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1절부터 6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고 7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요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이에요. 심판받는 사람과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8절에 이는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주님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대하시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 부모를 속이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거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출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 가운데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래서 자기 아빠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드심이 안으셨으나, 마치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고 등이 없듯이 그렇게 다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요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마치 들고 품에 안고 등에 업듯이 그렇게 구원하셨는데요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그가 돌이켜 그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인데요 대적이 되셨어요. 원수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큰 은혜입니다. 구원하시는 은혜도 은혜고 대적이 되셔서 치신 것도 은혜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라고, 참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큰 자비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비, 많은 사랑, 많은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 백성들이요 마음이 아주 낮아졌어요. 가난해졌어요. 오늘 보면 11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갓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백성이 모세의 때를 기억했어요.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들을 풍요롭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살만할 때 하나님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셨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다 포로되어 흩어지고 그들의 삶이 산산조각 났을 때, 옛날에 우리가 은혜를 누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그 많은 영광이 이제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그것이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에게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다 낭비해버리는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굶주렸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굶주린 채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게 큰 은혜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지금 아버지의 아들로 그 많은 재산 받아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품꾼만 하지도 못한 그런 초라한 신세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범죄한 것이 분명해요. 못할 짓을 한 거죠. 아주 패악무도한 자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명확해요. 그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나온 자식처럼 죄를 지은 것이 명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다 깨어지고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다시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거든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